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것밖에,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죽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나미스회 헌신예배인데요. 중년의 시기라는 게 어떤 시기세요? 중년이라는 것이, 우리 두나미스회는 중년이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중년이 뭔가. 제가 아직 중년 잘 몰라서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중년이 35세부터 45세가 중년이랍니다. 예, 이거 뭐 정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 백과사전 있잖아요. 35세부터 45세까지. 근데 요새는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50대도 중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이세요? 예? 아, 네. 그러시군요. 저는 청년이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엔 아직도 이팔 청춘이시잖아요. 그지 않으세요? 마음에? 저도 35이 넘었으니까 중년이네요, 보니까. 이렇게 새파란 중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년 같지 않아요. 지금 아직 대학교 1학년 같아요. 마음이. 그리고 정신연령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이렇게 젊은이사들이 많이 이렇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아버지가, 중년의 아버지가 이 책을 읽는 아들이 이제 책 읽다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옆에다 놨는데 이제 딴 거 하는 동안에 잠깐 들쳐 이렇게 본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청춘은 아픔은 청춘의 무슨 뭐 표징이다. 뭐 이런 뭐 청춘 아파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썼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득 중년의 아픔도 청춘의 아픔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욱 힘겹고 서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기를 지나오지 않은 중년은 없다. 청춘이야 실패할 수도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러나 중장년에게 실패는 특권이 아니다. 아픔을 아픔이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시간이다. 청년의 아픔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이라면 중장년의 아픔은 현실적, 실제적인 아픔이다. 중장년의 아픔은 보호막도 없다. 무자비하게 다가오는 세월 앞에 속수무책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중장년의 아픔이다. 아니, 어쩌면 아파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것이 중장년의 아픔일 것이다. 호소할 대상도 없이 그저 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것이 중장년의 아픔이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어느 것 하나 절박하지 않은 게 없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도 세월은 속절없이 흐른다. 한두 잔 술에 풀고 한두 번 헛기침으로 위장하는 중장년의 고독과 소외감은 안으로 삭히는 것 말고는 별 해법도 없다. 생활고에 밀리고 세월의 당김 속에서 중장년은 자기를 잃고 세월에 떠밀려 간다. 어떠세요? 이분의 마음에 공감하십니까? 청년들은 정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장년의 고통들,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에서 IMF 때 많은 아버지들이 실직하시고, 그리고 갈 곳 없어서 서울에 이제 종묘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 방황하셨던 것들, 저도 이제 그 시대를 겪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년 그러면은 제가 중년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이런 때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이제 생각도 해보고요. 중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야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었죠. 스티브 잡스. 예. 그 사람은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고 다니고, 예.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리고 뭐 그 전화기 같은 거 하나로 세계를 그냥 다 흔들었던 이런 사람 아닙니까? 또 자신의 분야에서 실패도 해보고 맥킨토시 만들고 실패했다가 다시 또 애플로 복귀해서 또 성공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사람. 근데 잡스가 정말 잡스 그러니까 발음이 좀 이상하네. 잡스.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 삶이 정말 만족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부유하고 풍족했던 왕을 꼽으라면 저는 솔로몬 왕을 좀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정말 뭐 성경에서 말하는 왕 중에 가장 부유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고 모든 것 가진 것이 많은 왕이었잖아요.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에서 있는 소를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바로 하루에 먹는 음식 재료로 사용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무슨 괴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솔로몬 혼자 다 먹은 것은 아니겠죠. 솔로몬의 주위에 있는 귀족들, 방백들,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먹는 음식의 양이 이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루 먹는 것이 이렇게 많은 솔로몬이 그 재산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많은 것을 가진 이 솔로몬, 정말 이 사람은 만족했을까요? 자기 삶에?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 저작했다고 알려져 있는 전도서 말씀,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지만 마음이 공허한 거죠. 허전했습니다. 정말 많은 재산, 곳곳마다 쌓여있는 황금과 또 큰 성전도 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 것 같아 보였는데 그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이 그 마음이 나중에 변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이방신들을 산당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비록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삶은 초라합니다. 근데 또 잠언 기자 중에 하나인 오늘 읽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에 잠언 30장에 딱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혜자로서 자신의 지혜의 글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아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굴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아굴은 바로 지혜자입니다. 아굴의 잠언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가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굴의 첫 번째 간구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직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구한 것은 적당한 양식의 공급입니다.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너무 부자도 아닌 삶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아굴의 이 기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과 한번 생각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아굴의 기도가 참 소박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 제가 뭐 엄청난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성공해서 뭐 권력을 갖고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생 밥 안 굶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평생 먹을 거 대주세요. 이런 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이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뭔가 삶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죠. 평생 먹을 것과 쓸 것만 공급되어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평안한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간구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자기의 사업,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이 있겠죠. 어려운 일과 힘든 일, 이런 것들에. 그런데 똑같은 기도인데도 아굴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굴의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됨 없이 살겠습니다. 헛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연약한 거죠. 왜냐, 금방 넘어지고, 금방 실패하고, 금방 하나님께로 정했던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그 중에서 아굴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없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절대 가난, 절대 빈곤 앞에서 정직이란 말은 좀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것 같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이지만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지키고 싶지만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일이지만 세상이 유혹과 현실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아굴은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직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 앞에 가난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 부의 문제입니다. 많이 갖는 것. 여러분, 무엇을 갖고 싶으면 그 마음에 어떤 막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욕심이 생긴다. 그죠? 저도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아이패드 2, 아이패드 터치 뭐 이런 거 갖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천세 참 주신 것 같아요. 욕심은 생기지만 그 욕심을 없애게 만드는,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에 매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분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그런 겁니다. 뭐 좋은 면도, 욕심의 좋은 면도 있지만 내가 욕심을 갖기,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잘못을 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다고 고백했던 아굴이 하는 말은 하나님 저한테 너무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혜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공과 명예, 돈 많이 버는 것과 남보다 잘 사는 것과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잘 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초점이 맞춰 있다면 아굴의 기도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걱정하는 것에 맞춰 있습니다. 내가 평안한 삶을 살면 과연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넉넉한 재물이 있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성공적인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보화와 많은 부인들과 큰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해 보세요.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일이 술술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말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인맥이 넓어서 내가 성공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소에도 하지 않던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가고요. 철야 기도를 가고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공약도 이렇게 남발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바라는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분노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도 합니다. 혹은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평범한 종교 생활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아굴이 기도한 이 평범한 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먹고 사는 문제의 기도이지만 지혜자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아굴의 기도는 지나친 가난도 아닌 지나친 부도 아닌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자신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않고 싶은 헌신의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한 삶.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이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실 때에 가족과 친척과 직장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기도입니다. 당대 최고의 수제자이며 학파의 수제자이며 또 유대교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한 그리고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지고 그 미래가 보장되었던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배설물 같다고 고백했던 바울이 드릴 수 있는 기도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아 그들만 할 수 있는 기도구나. 나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내 믿음은 초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시고 또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어. 너도 저 사람처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 너도 내가 소중하게 만든 귀중한 창조물이야.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어. 네가 저 사람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리고 너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너를 사용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붕붕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세계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되진 않았겠지만 세계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또 정말 작은 여자아이가 너도 저 사람과 같은 한패 아니야? 이랬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절망과 낙심으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그 사람, 베드로. 투박하고 순수한 예수님을 따르는 진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배신하고 초라해지고 실패해지는 그 모습.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산을 들어 옮길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다가도 금방 작은 일에 넘어져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참 친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별로 못 잡았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다고 요한복음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회사 사장이 그거를 이렇게 깨달아서 모나미 불펜에 153마리 이렇게 153을 써서 이제 팔았는데 너무 잘 팔려가지고 예,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예.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봐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뒷모습 혹은 예수님의 숨소리만 들어도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녔던 그 시간이 준 최고의 선물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 아침밥을 다 먹고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제자들 한번 지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밥을 딱 먹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때 말이 진짜였구나. 막 이런 기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너무 배부르니까, 아, 편안한 모습, 포만감에, 아, 너무 행복하다. 이러고 이게 딱 있었을까요? 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아침을 먹을 때, 어떻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먹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눈 안 마주치고 그냥 이렇게. 아시죠? 그 아이를 혼냈을 때, 아이가 꾸중당했을 때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나와서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그 아이가 막 활기차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아빠 엄마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아마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잡힐까봐 무서워서. 심지어 베드로는 세 번씩 부인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막상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기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다 먹고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에 한번 대보세요. 이제 베드로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밥을 먹을 때 정말 이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목에 막 걸리고. 그래도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꼭꼭 씹어서 넘겼죠. 아, 이제 다 먹었다 하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아, 그러면 내 양들을 네가 먹였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대답했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부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전부 다 목사나 무슨 성직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일이 아닐까요? 또 교회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과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돕고 그들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함께 나누는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바로 이것을 부탁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으니까 이제 아 넘어갔구나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 심장 소리가 막 쿵쿵쿵쿵 거리며 더 빨라졌어요 아까보다. 아니 내가 분명히 사랑한다고 대답했는데 또 물어보시네.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 막 근심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 보니까 Peter was hurt 이렇게 돼 있어요. 피터가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 번 물어봤더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세 번째는 마음이 허트, 상처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그렁그렁 맺혔던 눈물이 세 번째 물음에 뚝 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8절 말씀,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메어주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나중에라도 성경에 읽으실 때 그냥 아 이거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 베드로라가 되었다는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귀를 딱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예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이요. 여러분의 귀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 딸이 네, 사랑해요. 그럼 너무 간단하게 네, 사랑해요. 여러분, 이 말은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을 때 우리가 잠깐만요, 예수님 생각 좀 해보고요.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진짜 사랑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옛날에 다 읽은 거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부인했을 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또 물어보시니까 깜짝 놀라죠. 하, 예수님 왜 그러시지? 저녁을 먹고 설거지하던 아내가 갑자기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우리 이게 시간마다 틀리죠. 처음 결혼했던 사람 이제 신혼 부부는 아 그럼 사랑하지 하면서 가서 막 허그하겠어요. 근데 좀 이제 10년, 20년, 중년 부니까요. 어떠세요? 부인이 갑자기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일단 눈빛이 이상해지죠. 딱 쳐다보는 게 왜 그러지? 뭐 잘못 먹었나?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대답하잖아요. 나 사랑해. 그런데 잠깐 있다가 또 분이 또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이제 머리가 막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걸렸나? 비자금에게 걸렸나?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또, 아, 내가 아까 성의 없게 대답했구나. 그럼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해요. 사랑해. 막 이렇게. 사실 이쯤에서 이제 끝나면 이제 평화로운 저녁이 되는 거죠. 오후에 이제 TV 보면서 쉴 수 있는데 갑자기 분이 또 물어봅니다. 여보 나 사랑해? 이 연애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뭐 이렇게 만나서 헤어지기 싫어서 집에 들여보내기 싫은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전화했는데 새벽에 불이 나게 달려가서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랑 호르몬이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눈에 보는 거 없이 그 여자만 보이는, 그 남자만 보이는 그때가 아니잖아요. 중년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이 세 번째 물을 때는 이제는 좀 짜증이 나는 표정.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개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때도 또 사랑해 하고 얘기하셔야죠. 아니 가서 딱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든지. 예수님이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상처를 받았다 그랬죠. 다른 성경 버전에는 upset 됐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세 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세 번씩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세 번 부인했던 거 복수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다가, 삶을 사시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소리가 딱 들리실 때 여러분, 그 질문은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저 누굽니다, 저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달려가서 입 맞추고 발에 입 맞추고 허그하고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정말 그분 앞에 가서 예수님 제가 부인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똑바로 못 살았습니다. 라고 울지도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해. 나 너 다 이해해. 내가 너 마음 다 알아. 다 용서해. 난 너를 사랑해.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받은 상처는요, 한 번에 잘 안 씻어져요. 내가 누구한테 받은 상처는요, 잘 안 씻으십니다. 하물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던 거.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그랬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감히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따라가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전 못 따라갑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처 입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짜 사랑해. 네가 비록 나를 부인했지만 사랑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깨달았을 때가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광장,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외치죠. 너희들이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주다 하면서 3,000명을 회개하는 대단한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아, 그때 말씀하셨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셨구나.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오늘 인생의 중년을 살고 계신 우리 중년부 드라미스회 여러분, 또 혹은 또 더 사신 우리 길동무회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역동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도나미스의 뜻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능력, 또 역동적인 힘, 이 다이나마이트가 그거 어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까지 내가 띠띠고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나에게 예수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띠띠고 다른 사람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까봐 혹시 두려우셔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못하시진 않겠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실까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확 변화시킬까봐 예수님 앞에 한 발짝 가는 것을 이렇게 머뭇거리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목사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삶의 순간 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고백에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두나미스 회와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다 치유받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이 우리의 머리를 때리는데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특별히 헌신하는 도나미스 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에 예수님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벅찬 가슴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고백하지만 내일 넘어질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드렸던 그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